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은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는 너무도 익숙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7절부터 11절의 이 기도에 관한 내용은 우리가 기도에 관한 주제를 다룰 때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약방의 감초처럼 늘 애용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즉 기도에 관한 어떤 지침이나 교훈이 필요한 경우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흔하게 인용이 되고 소개되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 것이죠. 이것은 이 내용 자체가 너무도 단순해 보이고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매우 구체적이고도 명료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이 12절 성경에서 소위 황금률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매우 중요한 구절이 오늘 본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오랜 교회 역사 속에서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이 구절에 황금률이라는 별칭을 붙인 것을 보면 이 7장 12절의 말씀이야말로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 전체의 내용 속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심한 의미가 담겨있는 특별한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것이 곧 율법이요 선지자라라고 하시는 매우 특별한 부전을 달아주시고 계십니다. 우선 오늘 본문 7절을 보시게 되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는 각기 다른 세 가지의 표현이 동원되어 기도하는 행위 자체가 여러 각도에서 매우 다양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다음 절에서는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중심으로 구하는 자가 얻고 찾는 자가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라는 대응적인 표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술된 7절과 8절의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본문이 신자들이 기도 행위에 있어서 그 강도가 응답이 안 되면 응답이 될 때까지 그 강도가 점진적으로 점증적으로 높아져야 할 필요성을 분명하게 가르쳐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단순히 눈을 감고 앉아서 입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스스로 눈을 뜨고 찾아보며 또 직접 두드려보는 구체적인 실천적 행동으로까지 진전되어야 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기도 생활의 전형이다라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7절과 8절의 말씀을 이어서 11절까지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이 본문이 정작 초점을 두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그러한 신자의 기도 행위나 또는 기도의 과정에 관한 것을 강조하거나 설명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 본문이 가르치고자 하시는 핵심적인 교훈은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얼마나 신실하고 확실한 것이며 또한 그것이 얼마나 완전하고 즉각적인지를 세 번에 걸친 다른 반복적인 표현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9절에서 11절의 내용은 이 사실을 결정적으로 뒷받침을 해줍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본문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비교해 보시면 전반부보다는 후반부에 훨씬 비중이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강렬하고 열정적으로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도록 굴복하시기까지 얼마나 끈기 있게 강렬하게 열심을 내어서 오래도록 기도하는 해야 하는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형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려는 준비가 항상 되어 있고, 그들이 생각하고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베푸시고 채우시려는 그런 신실하신과 열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이 세 가지 표현은 다른 종류의 기도나 또는 점증적으로 강화되어야만 하는 그런 기도의 과정 자체를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이 얼마나 신실한 것이고 즉각적인 것이고 분명한 것이고 확실한 것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동일한 개념을 세 가지의 측면에서 다른 표현을 가지고 거듭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자들 대부분은 이 7절에서부터 11절의 내용을 근거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필요한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응답받기 위해서는 그저 하나님께 악착같이 매달려야 되고 억지스러울 정도로 오랜 시간이라도 끈기 있게 때를 써야 하며 힘차게 인내하며 물고 늘어져야 된다고 확신하는 가운데서 또한 그렇게 행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고 좋은 기도의 모습인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오늘 본문의 반복적인 표현과 또한 복음서 곳곳에서 발견되는 기도에 관한 여러 가지 비유들은 이 말씀을 그런 식으로 오해하기에 딱 좋은 그런 함정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은 우리의 개인적인 필요를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결국 굴복하실 때까지 더 열심히, 더 오랜 시간, 더 많이, 더 열정을 가지고 더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계속 부르짖어야 한다는 매우 잘못되고도 위험한 공로주의적인 기도관을 성도들에게 함부로 불어넣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쉽게 끌어모을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그런 공로주의적인 시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두 가지 점에서 큰 모순과 상충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우선 오늘 본문 7장에 앞서서 5장부터 7장에는 이제 산상보훈 전체가 실려 있는데, 특별히 6장에서 우리 주님은 기도에 관한 아주 중요한 원리 여러 가지를 친히 가르쳐 주신 내용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6장 7절에서 8절 그리고 31절 이하의 내용에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말씀합니다. 6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또 31절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무엇을 구하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처럼 중구난방으로 중언부언하거나 세상 불신자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는 염려와 걱정 속에서 그런 주제를, 그런 내용을 기도하는 그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경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6장 33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최우선적으로 먼저 구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외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알아서 더하여, 즉 덤으로 얹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7절부터 21절의 내용을 공로주의적인 방식으로 이해하게 된다면 방금 말씀드린 6장에서의 주님께서 가르치신 매우 중요한 기도의 원리와 상충되고 모순을 일으키는 결과를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7절부터 11절의 내용을 그처럼 개인적이고 사적인 차원에서의 응답을 받기 위한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끈질긴 간청의 차원으로 이해를 하게 된다면 황금률로 알려지고 있는 이 12절과 그 앞의 내용들이 전혀 문맥상 연결이 안 된다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문법적으로 파악을 해보면 오늘 본문은 12절 초두에 있는 그러므로 라는 이 접속사를 중심으로 해서 논리적인 인과관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즉 7절부터 11절의 내용이 앞선 원인이 되고 12절에 담겨있는 내용들이 그 결과가 됨으로써 앞과 뒤의 내용들이 상호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7절부터 11절에 있는 이 앞의 내용을 하나님께 대한 끈질긴 개인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차원의 기도로 이해한다면 이 본문을 아무리 뜯어보고 살펴보아도 앞뒤 문맥 사이에 존재하는 그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과연 어떻게 풀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도저히 해답을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황금률인 12절이 바로 앞의 내용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결론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고 오히려 5장부터 7장 전체에 걸친 산상수훈 전반에 관한 결론적인 요약이라고까지 그렇게 단정을 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신학자인 칼빈 선생도 이와 비슷한 취지의 해석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역본에서는 이 12절에 있는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를 아주 과감하게 빼내고 삭제해버리는 무리수를 감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일 황금률이 산상수훈 전반에 관한 전체에 대한 결론이라고 한다면 왜 그것이 산상수훈의 마지막이 아닌 이 중간 부분에 끼어들었느냐라는 더 복잡한 문제를 다시 해명해야 되는 난제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황금률인 이 12절, 이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 12절이 현재의 위치에 있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내용과 결코 무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앞에 특별히 달려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슨 이유 때문에 이와 같은 해석상의 난제를 계속 만나게 되는지 이것을 좀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같은 중대한 해석상에 어려운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보다도 오늘의 본문을 일관되게 개인적인 차원으로 국한시켜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뒷받침하려는 그런 의도 속에서 이해하고 해석하려는 그런 잘못된 경향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사실은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준 매우 귀중한 기도에 관한 아주 귀한 원리요 지침이라는 사실을 계속 우리가 놓치고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계속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매우 분화되고 핵가족화된 그래서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고 파편화된 사회문화적인 구조 속에 매우 익숙해진 채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고 또한 가르칠 때조차도 주로 개인적이고 사사로운 관점에서 접근해 들어가는 데에 매우 익숙해져 있습니다. 특히 말씀을 적용할 때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사로운 차원에서만 적용하려는 그런 집착을 누구나 갖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의 말씀들은 그것이 신약이든 구약이든 개인이 아닌 교회 공동체 전체를 전제로 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성경 자체의 그 시대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배경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는 전혀 다른 공동체적인 유대와 연대의식이 매우 강했던 사회였고 또한 전체 공동체를 위한 그 가치가 훨씬 더 존중받고 대접받았던 그런 시대였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가 유의를 하면서 오늘 본문 7절부터 11절의 내용도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주어진 기도에 관한 매우 중요한 원리와 지침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인정하게 된다면 황금률인 12절의 내용은 바로 앞에 있는 본문들과 매우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12절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뒤에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렇지 그 내용 자체를 보면 너무 단순하고 평범해서 왜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심지어 황금률이란 말을 예수 믿은 지 오래되면 누구나 듣게 되는 호칭인데요, 이것을 잘 들어서 알고 있는 황금률이란 개념은 알고 있는 분들에게 이 황금률에 해당하는 성경 본문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거의 찾아내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딱 집어내는 분이 별로 없는 것이죠. 그만큼 이 황금률의 내용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그렇게 심오한 내용같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여하튼 문제는 앞에 있는 이 기도에 관한 내용이 어떻게 이 12절의 황금률과 서로 무리 없이 잘 연결될 수 있을까라는 그 과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이 12절의 내용에 있어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있는 그대로 살려두면서 앞에 내용과 아주 자연스럽게 어울리도록 해석할 수 있는 매우 좋은 방법, 의외로 매우 단순하면서도 명백한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12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남을 대접하라 라는 이 명령이 사실은 하나님께 드리는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이라는 매우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사실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자신과 똑같은 필요를 느끼고 있고 또한 우리보다 더 훨씬 핍절한 상황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다른 지체들에게 그들의 필요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갖고 그것을 채워주기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든 실천적인 노력과 행위들이 다름 아닌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 그 자체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행하고 베푸는 중보기도, 물질적 구제를 포함한 실질적인 모든 실천적인 선행들이 다 포함될 것입니다. 남을 대접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확실하고도 빠르게 응답하시는 가장 강력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이에 관한 중요한 사례와 직접적인 교훈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절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03면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절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게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고넬료는 기도, 입으로만 하는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대로 그는 실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 기도, 그 구제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58장 5절부터 7절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038페이지 이사야서 58장 5절에서 7절의 말씀.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이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이란, 금식기도란 그저 굶고 재를 머리에 뒤집어쓰고 옷을 찢는 것이 금식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이웃, 소외받는 우리의 지체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우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된 금식이요 외식적인 기도가 되고 말 것이라는 분명한 경고를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잠언 19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누가 먼저 하나님 앞에 빌려주고 나중에 갚을 사람이, 갚음을 받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빚진 자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합니다. 갚아주신다는 얘기는 응답하신다는 얘기로 본다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그래서 실제적인 도움을 베푸는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다라고 할 것입니다. 신약에 넘어와서도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가 이웃에게 베푸는 선행들, 우리의 지체들에게 베푸는 모든 착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결실하도록 응답하시는 중요한 기도가 된다라는 말씀이죠. 특히 오늘 본문과 병행을 이루고 있는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기도 행위가 결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사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중보 기도로서의 성격을 반드시 유지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백하게 해줍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에는 주님께서 기도에 관해서 가르쳐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응하여 주기도문을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부터 8절에서 이 기도에 관한 매우 중요한 비유를 한 가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오늘 본문과 동일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이 기도에 관한 또 다른 중요한 가르침을 덧붙이고 계십니다. 따라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참된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바로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에 걸쳐있는 내용들을 제대로 해석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선 1절부터 4절에 나와있는 주기도문 자체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주기도문 자체 전부는 어떤 개인적인 나를 전제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개인적인 기도의 내용이 아니요, 오직 교회의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우리를 전제로 하고 드리는 기도라는 점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이 주기도문에 이어서 매우 중요한 비유를 한 가지 말씀하죠. 그것은 한밤중에 갑자기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웃에 있는 친구를 찾아가 먹을 것을 좀 내어달라는 간청하는 장면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 비유에 대한 말씀을 8절에서 1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즉 친구라는 인간관계 때문에는 줄 수 없겠지만 강청한, 아주 강하게 요청한 그 사실 때문에 그 요구가 수용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런 주님의 말씀을 두고 우리는 그저 열 번 찍어서 넘어가지 않는 나무 없다라는 식의 그런 격언 정도의 의미로 잘못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비유 속의 주인공이 간절히 청했다, 강청했다라는 사실에 중점이 두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비유에서의 주된 초점은 그렇게 간청하게 된, 강하게 요청하게 된 목적이 뭐고 원인이 뭐였냐에 우리가 그 마음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 비유 속의 주인공이 그런 강청을 하고 강한 요청을 하게 된 이유는 사실 자신의 필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찾아온, 한밤중에 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찾아온 그 손님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 이웃을 찾아가서 강청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그런 목적은 놔두고 그저 쫓아가서 떼쓰듯이 요청했다는 사실에만 집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분명하게 중보기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기도에 대한 내용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사회문화적인 배경을 고려한다면, 만일 외부에서 찾아온 이 손님 때문이 아니었다면 이 비유 속의 주인공은 결코 한밤중에 이웃을 찾아가 간청하는 무례를 결코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깊은 잠에 빠졌던 그 친구가 그 요청에 응해서 그 필요한 것을 내어줄 리도 만무했던 것이죠. 따라서 이 비유는 분명하게 중보 기도에 대한 확실한 응답의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비유에 이어지는 또 다른 내용은 바로 오늘 본문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갖습니다. 다만 결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내용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끝에서 한 가지 내용만 바뀌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누가가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성령은 오순절 때 강림하셨던 성령 하나님을 지칭할 수도 있고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든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동일한 중보기도의 원리가 드러나게 됩니다. 즉 제자들이 그처럼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요청해서 받는 이 성령님은 이 제자들의 개인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것을 구하여 받는 이유와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누가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 이처럼 성령을 받아야 하는 유일한 이유와 목적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성령을 받는 것은 이 땅에서 그저 육신적으로 잘 먹고 세상적으로 잘 살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말씀이죠. 오히려 성경과 교회의 모든 역사들은 이처럼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던 초대교회와 그 성도들, 특별히 이 주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리고 그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그 거룩한 소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한 그 귀한 소명을 감당하는 그 동안에는 끊이지 않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 아주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성령이 성령의 은사라고 할 때에도 이것은 결코 개인적인 차원에서 받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14절을 통해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의 은사를 구하여 받는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은 결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유익이나 필요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이 신앙적인 목적이라 하더라도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교회의 덕, 교회 공동체의 거룩한 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을 통해서 우리는 이방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방인의 기도는 자기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자신의 필요를 절대화하며 자기의 신념과 욕구를 강화하고 우상화하는 그런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며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이며 또 교회를 위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또한 서로의 필요를 따라서 실제적으로 도움을 베풀며 그래서 천국의 복을 이 땅에서부터 함께 경험하고 체험하는 신령하고도 복된 신앙과 삶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우고 우리의 필요를 상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모든 필요를 기억하시고 그 필요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친히 넘치도록 채우시는 그 기적의 섭리와 은혜를 늘 새롭게 체험해가는 영적 성숙과 신앙 인격의 성장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머리 대신 주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유기적인 한 몸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는 거룩한 지체들이라는 사실을 더욱더 실감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서로를 향해서 더 깊은 사랑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세우는 덕을 끊임없이 창출해 가면서 우리의 모든 필요에 대해서 참으로 민감하시고도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한 차원 높게 개인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함께 체험해가는 그런 신령한 복된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유행하고 있는 기도의 형태들은 너무도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차원의 그 적합한 수준과 형태로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그 상황은 심각해지고 더욱더 고착화되어가는 그런 형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개인의 기도의 생활들이 이제는 기도라기보다는 떼쓰고 그저 마구잡이로 하나님 앞에 그저 강청만 해대는 그런 농성 수준으로 변질되어 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새벽 농성, 심야 농성, 철야 농성, 기도원 농성. 기도를 하는 것인지 농성을 하는 것인지 기도를 하는 자나 함께 그것을 권면한 자도 분간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이죠. 이러한 현실들은 과연 우리 교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그분의 살과 피를 나눈 하나님의 친자녀 공동체인지를 결정적으로 의심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은 거대한 고아원 수용소 내지는 하나님의 의붓 자식들의 사교 모임 정도로 그렇게 전락해 있는 듯합니다. 참으로 역설적인 사실은 그 위대한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의 수만 번에 걸친 그 기도응답의 사례를 크게 부각을 시키는 사람들이 많은 반면에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조지 뮬러가 근 5만 번이나 되는 기도응답을 받았다는데 그것이 그 사람 개인의 필요를 위해서 응답을 받은 것입니까? 그가 그렇게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필요, 특별히 그가 섬겼던 수많은 고아들의 필요를 위해서 정말 뼈를 깎고 살을 떼어내는 그런 희생과 헌신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위대한 중보 기도였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기도가 마치 우리 개인적인 필요를 응답받는 데 대한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것처럼 그야말로 영적 사기로 충만한 그런 책들이 기도에 관한 책들이 범람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황금률의 교훈을 따라서 남을 대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응답하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기도라는 사실 앞에 우리가 가지는 기도의 자세와 그 본질적인 내용들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영적인 개인적 성숙이나 참된 교회의 부흥은 결코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 일이 다른 사람이 아닌 저와 여러분들에게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엄중한 요구가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남을 대접하는 이 거룩한 위대한 기도의 행렬에 여러분 자신도 동참하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응답을 여러분의 남은 인생 속에서 풍성하게 누려받는 복된 자리로 인도받으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에 대해 너무도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특별히 남을 대접하는 그 일이 곧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가장 확실하게 응답하시는 기도가 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위대한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피로보다 내 자신의 피로보다 고통받고 소외당한 우리 가난한 이웃들, 고통받는 우리의 지체들을 살피며 그들의 피로를 채우는 일에 우리가 실천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며 우리가 선을 행하도록 능력과 힘으로 채우시는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이제 이 위대한 남을 대접하는 거룩한 기도의 행렬에 새롭게 동참하기로 다짐하며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